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이요. 26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이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늘 설교 제목은 나사렛 처녀 마리아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는 이 주간의 의미가 큽니다. 창조주이신 아들 하나님이 여자의 몸에 담기시는 재한을 경험하는 성육신 사건은 엄청납니다. 이 사건은 인류 구원 역사에서 엄청난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 곳곳에 때로는 직접적인 예언으로 때로는 예표적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예언을 담은 중요한 두 개의 성경 구절이 창세기와 이사야서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타락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연결이 끊긴 최초의 부부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 죄를 일으키도록 분쟁을 조성한 사탄에 대하여서 이제 뱀으로 표현된 사탄을 향해서 주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여자의 몸에서 나오게 될 아들 하나님 이 표현입니다. 창세기 3장 여기에서는 아주 희미한 그림으로 예언이 됩니다. 이 아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은 어떤 여자의 후손으로 어떤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실 것인가. 시간이 많이 지난 시점인 이사야 7장 14절 여기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의 후손으로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실 거예요. 근데 어떤 여자인가?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가 남자와 결합하여가 아니고 처녀의 몸으로, 처녀의 상태로, 그래서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여기 하나 등장합니다. 임마누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M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전치사예요. With라는 전치사입니다. New라고 할 때는 us, we, 우리를 뜻해요. With us. 그런데 원래는 M, New, L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음과 자음이 충돌할 때 몸을 넣어서 자음 충돌을 피합니다. 그래서 M, New, L을 Emmanuel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하나님 아들이,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 두 가지 일이 반드시 진행되는데 첫 번째는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신적 존재가 그냥 성인의 상태로 권능을 휘두르면서 모습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여자의 몸을 통해서 신생아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오실 것이다. 두 번째는 그 신생아는 반드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잉태될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모순 어법이에요. 영어로는 oxymoron이라고 그러는데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말이죠. 소리 없는 총성. 무슨 어법이에요? 남자의 갭이 없는 처녀의 상태에서 잉태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상식으로.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반드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아들 하나님께서 탄생하실 것입니다. 이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 두 개가 선행된다고 했습니다.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 두 번째, 여자 가운데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 문제는 어떤 처녀의 몸을 통해서인가? 오늘 이 본문입니다. 누구를 선택하는가? 가장 위대한 잉태 임신 사건은 어느 여자의 몸을 통해서인가? 대통령 일행이 어느 도시를 방문해서 점심 식사를 할 때 식당을 정하는 것은 사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앱을 열어서 식당 점수 많은 곳을 찾아서 그곳으로 가기로 합니다. 근데 거기 가서 주차장이 마땅치 않으면은 에이, 여기 가지 말자. 옆에 있는 맥도날드 먹자. 이렇게 합니다. 대통령은 그 움직임이 다릅니다. 경호팀이 사전에 답사까지 해서 그 식당 주위의 안전을 확보한 가운데 식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들 하나님을 사람의 몸에 담는 이 거대한 사건은 사소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몸에, 어떤 여자의 몸에, 엄청난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 26, 27절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우리는 이미 이 위대한 잉태 한 도구인 마리아라는 여자를 알기 때문에 그의 거룩한 뭐 위대한 탄생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투사시켜서 이 마리아를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요. 마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완성된 그 믿음의 마지막 어떤 모습, 완성된 모습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초창기 모습을 그리듯이 사도 바울, 예수님 닮은 인격이시요. 근데 그의 노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서신을 쓴 그 모습을 통해서 초기에 그를 짐작할 때가 많아요. 실수가 없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의 약혼한 처녀 이 마리아는 액면 그대로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본문의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사전에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로 그녀에 관한 예언이 구약에 나와 있다. 의인 요셉과 정혼하였는데 천사가 그녀의 동령녀 수태에 대해 예언을 하였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처녀는 나이가 어린 유대인 여자입니다. 추측컨대 14살, 많이 잡아야 16살 정도의 유대인 어린 처녀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던 곳은 갈릴리 지역 가운데 나사렛이라는 촌락에 살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서울 지역 40년 전에 서울 신림동 일대 관악산 기슭 판자촌 거기를 우리는 달동네 이렇게 불렀습니다. 모사는 동네와 동급으로 취급했죠. 그때 당시에 난국에서 산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눈길이 달랐습니다. 마리아가 살았던 나사렛이란 마을은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살았던 갈릴리 지역 가운데에서도, 이 갈릴리 지역은 평판이 그렇게 좋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못 살던 곳이었고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침공을 당하는 사륙에 그러한 피비린내가 가시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이 북쪽 갈릴리 지방 가운데서도 외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일반 유대인들이 나사렛 마을을 보던 시각은 성경의 한 구절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말 다 했습니다. 이곳에 아들 하나님께서 여인의 몸을 입기로 섭리하셨을 때, 그 계획을 실행하셨을 때 바로 그러한 촌락에 14, 15살 난 유대인 처녀를 통해서 그 몸을 빌려서 이 땅 가운데 오기로 섭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 전달을 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시점마다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했던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습니다.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요. 일반 천사가 아닙니다. 대천사 가브리엘을 주님께서 투입하십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27절 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유대인의 약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법적으로 약혼했지만 남편과 아내의 신분, 법적인 결혼했다라고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이 약혼 기간은 동거하지 아니하고 각각 다른 집에서 머무르면서 1년 내지 길게는 2년 동안 지속이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법상으로는 결혼과 동등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만 같은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따로 살기 때문에 육체관계를 가지지 아니하고 1년 내지 2년을 지납니다. 28절 29절 보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함이.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아내가 1층에서 2층 사이에 그 계단을 베큐할 때가 있어요. 저는 물 마시러 왔다가 청소하는 거 보고 이제 장난기가 발동하죠. 계단 위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백금 청소하다가 딱 사람이 서 있으면 깜짝 놀라. 내가 너무 놀라게 했구나. 화들짝 놀라. 28, 29절 이 상태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찾지 않는 그런 한적한 마을에 천사가 나타날 때는 일반 사람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형용 자체가. 거기에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며.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던 그 나사렛 마을에 그 이 처녀가 예기치 못한 천사의 방문을 받고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가브리엘이 그를 안심시킵니다. 30절, 31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임신을 하게 될 처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잉태하여.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진행될 때 자기의 삶이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모시는데 자기의 태가 사용될 거라는 것은 예측하지 못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처녀의 상태로 아기가 들었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이런 일이 불가능함을 알기 때문에 34절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주님께서 이런 의문을 이해하십니다. 그런 상태를 이해하시고 친족 엘리사벳의 기적적인 잉태를 예를 들면서 마리아를 설득하며 격려하십니다. 36,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10대 소녀 마리아가 마침내 믿음 가운데 자신을 드립니다. 저는 이때 상태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 적합한 영어 단어가 떠오릅니다. Surrender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님의 계획이 내 자신에게 다가왔을 때 그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놀란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예견된 이것이 어떻게 비천한 삶을 사는 나에게 적용될까라고 하는 의아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마리아는 기꺼이 순복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들어가니라. 이 마리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오늘 지금 이때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적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함께 본문이 주는 것 그리고 다른 신약 성경에서 주는 메시지와 결합시켜서 이 말씀을 여러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평범함을 주목하라. 평범한 날, 평범한 사람, 평범한 장소, 평범한 시간,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신주교에서 그 마리아를 숭배하고 심지어 그 마리아학, 마리아론, 마리아를 공부하는 한 학문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숭배합니다. 그리고 Immaculate Concep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원죄가 없는 상태에 마리아가 태어났다 그런 것까지도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우리가 끌끄러우니까 부담이 되니까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말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리도록 하는 그러한 관행까지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여인은 그가 주님 앞에 surrender 자기 자신을 드리고 복종하고 굴복한 것은 참 귀한 일이에요. 복된 일이고요. 그리고 복된 여인으로 그렇게 추앙받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자체는 그 여인은 평범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평범함을 주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이 있던 그 날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특별한 날이었을까요? 저는 나사렛의 추운 겨울 한날이었다고 추측을 하고 외부에서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 한적한 마을에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방문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그때 무엇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있었을까요? 제가 추측한데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14-15살의 여자아이 정도이면요 히브리어 글자 읽지 못해요. 교육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99%입니다. 성경 그 시간 읽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하거나 나무를 주워서 군부를 준비하거나 아마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평범한 날, 평범한 일상 가운데 특별한 방문을 받습니다. 세 번째, 마리아는 용모가 아름다웠겠죠? 그리고 사교성이 많아서 많은 남자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었겠죠? 아니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역사상에 그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목을 받는 대상이 되었어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얼굴의 처녀였고 약혼 기간이 지나면 그때 당시에 정말 평범한 정도가 아니라 비천한 직업인 목수의 아내로서 이름 없이 살아갔을 거예요. 지금은 가구 만든다 그러면은 누가 무시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때 당시에는 목수는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면은 마리아의 창가라고 Magnificat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님을 높이는 이런 비천한 평범한 삶 가운데 주님께서 방문해 주셔서 자기를 도구 삼으신 이것이 너무 복되어서 마리아가 주님께 올리는 노래가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마리아의 창가, 송가, Magnificat이라고 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 누가복음 1장 48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비천함은 신분적인 또는 형편이 살기가 힘든 그런 뜻이에요. 나사렛 마을에 그런 일이 빈번했습니다. 53절 보십시오.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아마도 실제 나사렛 동네에서는 기근이 찾아오거나 하면은 굶주림을 경험하는 것은 빈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환경에서 시작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평범하지만 주목받지 못하지만 바로 그 곳에서요. 그분께서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 안에 잉태하실 때 2000년 전에 나사렛에 있는 한 처녀에게 하셨던 것처럼 가능성이 없다고 단념한 우리의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를 찾아오실 때가 많습니다. 가끔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고 생산성이 별로 없는 그러한 시간대가 어디예요? 하루 가운데 어떤 순간입니까? 샤워를 할 때, 화장실에 앉아있을 때 생산성이 없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할 때, 예기치 못한 평범한 그 순간에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샤워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당신이 너무 분주해서 그래. 그때 아무것도 일 안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는 것이죠. 모세의 삶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실망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잊혀진 채로 근데 어느 날 아주 평범한 어느 날 주님을 대면합니다. 40년간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지어냈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낸 그 모세의 생각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의 생각 가운데 지어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한순간도 그를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느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평범한 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애니메이션 다 보셨죠? 이집트 왕자, Prince of Egypt. 거기 보면은 모세가 상당히 허접하게 나오는데 그 양떼 가운데 한 마리가 무리를 떠나서 이 바위산 쪽으로 도망을 가죠. 모세가 지팡이를 짚고 한숨을 쉬면서 또야 하는 그런 어떤 표정을 지으면서 터벅터벅 동굴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곳에 보니까 희한한 광경이 모세가 되죠. 출애굽기 3장에 있는 그 내용이 주님께서 만났던 그 부분이 동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하게 지난주에도 한 마리 양떼, 이번 주에도 두세 마리가 떼를 떠나서 무리를 떠나서 이렇게 사라지고 길을 잃고 매 10년간 반복된 것을 오늘도 하는 가운데 한 동굴 아니면 산 기석에 그날은 특별했습니다. 딸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쳐다보고 시간이 많이 가도 한 30분쯤 지났으면 제가 떨어져야 되는데 불이 확 타오르면서 30분이 뭡니까? 한 10분 정도 타오르다가 보면은 제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신기해가지고 좀 더 봅니다. 20분이 지나도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40년간 잊혀진 채 지냈던 그 하나님을 그곳에서 대면합니다. 1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그의 생각에서 지어내고 자신의 사명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단념하고 있었을 때 1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하나님께서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상태, 처지, 삶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을 그 백성 이스라엘을 잊으셨다고 그 자신은 그 마음에서 지어내고 있었지만 평범한 어느 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잊으신 적이 없으신 주님께서 방문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평범한 시간, 평범한 장소, 평범한 순간에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예견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주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셨을 때 내가 무릎을 꿇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분께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를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미 우리는 특별한 위치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셨을 겁니다. 이 사건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었을 때 이 복음서와 함께 사도 바울의 서신도 정경으로 성경으로 한 묶음으로 그리고 2000년 뒤에 이 나라에서 저 나라에서 이 민족이 저 민족이 각각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이것을 읽어나가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님께서 읽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인스파이어 감동을 주셔서 어떤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섭리하시고 아셨어요. 자, 28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의 말이 나옵니다. 잠시 한번 이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은혜를 받은 자여 분명히 여기 나오는 은혜를 받은 자여 완료형 분사이고 여성 단수이고 수동태입니다. 은혜를 입은 여자여 이렇게 됩니다. 직역을 하면은 인류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모든 여인 가운데서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특권을 입었다는 것은 대단한 은혜를 입은 여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자여 이 표현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서에 기록하여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주님은 은혜를 받은 자여 마리아에게 말씀했는데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또는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은 자여 그것이 나오는데 그럼 나도 그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적인 계획 가운데 이룬이란 말인가? 예스! 은혜를 받은 자여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이 특별한 은혜가 작동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4, 5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 자기의 아들들이 이 위대한 일이 우리는 이 특권적 위치 은혜를 받은 자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은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금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라. 지금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역사하셨듯이 인류에게 가장 귀한 선물인 아들 하나님을 주시는 기적의 통로로 나사렛 처녀 마리아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기적을 일으키고 계신다. 우리의 결혼 관계에 이 기적을 일으키고 계신다. 나의 직장과 일터에 사업에 무엇보다도 내 내면에 이러한 새로운 일을 사막에 강을 내는 이 새로운 일을 일으키고 계신다. 이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희망이 사라지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공간에 처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상식대로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은 마리아를 찾아오신 주께서 오늘 방문하심으로 나에게 이러한 돌파를 이룰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일어나는 일로 치부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내 삶 가운데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문을 받는 후보자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적의 후보자입니다. 사실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죠. 여자의 난자에 남자의 정자가 흡수되어서 수정란이 생기죠. 그때 이제 생명이 잉태됩니다. 제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이 얼마나 성지식을 많이 알고 계신지 대학생과 신혼부부 90명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남자의 몸에서 사정되는 정자는 언제 만들어졌을까? 62%가 대답했습니다. 1일에서 7일 전에 만들어졌다. 대답했습니다. 정답은 88일 전에 약 3개월 전에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예비 아빠가 아기를 갖기 원하면 3개월 전부터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 전부터 짐에 다니고 그 전부터 비타민C 많이 먹고 그 전부터 관리를 해야 건강한 아기를 88일 뒤에 갖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존재하는 이유는요, 88일 전에 만들어진 정자들 가운데 그 가운데 2억 내지 3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존재하게 되었어. 기적이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기적입니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 고백이 여러분 사소한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님께서 내 삶에 역사한 결과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기적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처녀를 사용하셨다면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기적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이 기적의 진행을 계속하기를 원하십니다. 지속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삶 가운데 믿는 자의 삶 가운데 거룩한 기대감을 죽여놓고 있어요. 내 삶 가운데 1년 전에도 6개월 전에도 평범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가능성에 대해서 내가 일부러 차단시켜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즉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세대에 아주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엄청나고 거룩한 사건입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활로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의 소식, 이것을 완성하게 될 영광스러운 계획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이렇게 펼쳐지는 그 영광의 순간이 있을 때는요, 엄청난 영적 전쟁이 벌어질 거예요. 작게 그냥 소리 없이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격돌, 6천 년간 한 진영에서 진행된, 준비된,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원수의 입장에 있는 하늘에 있는 그 권세들, 악한 영들, 그게 동조하는 그런 세력들, 그래서 6천 년간 준비된 그런 거대한 군대가 일어나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하나님 스스로 천상의 군대인 천사들을 동원해서 할 수 있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는 구별된 무리를 일으켜 써서, 그러니까 그분의 뜻을 진행시킬 그릇들을 통하여 human vessels, 사람이 사람 그릇을 통해서 주님의 마지막 때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 주님의 방문과 부르심 동원에 대해서 아멘, 예스, 내가 주님의 그 계획에,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계획에 무릎 꿇습니다. 그 사람을 주님께서 지금 찾고 계십니다. 누가 후보자인가? 나사렛 처녀 마리아 같은 평범한 사람,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단 하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그 계획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 그 앞에 마리아처럼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소망을 주셔서 평범한 일상, 평범한 시간, 평범한 장소, 평범한 순간들 무시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기대감으로 내 주님의 방문을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 주님께서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여인 가운데서 복된 여인으로 그러한 특권을 주셨듯이 우리 가운데 이 특권적인 위치가 이미 확보되었으며 그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한 방문을 많이 계획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동원에, 하나님의 소집 명령에 예스한 주의 군사들 있습니다. 이들을 제대로 준비시켜 주십시오. 완전 군장 갖추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무기로, 주님께서 주신 것들로 전신갑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내 주님의 지혜와 전략과 자원과 무기로 정말 멋지게 싸우고 내 주 예수님을 위하여 장렬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